오늘 이 6장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내가 뭘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주시는 그 적절한 메시지가 뭔가를 좀 같이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5장은 내부적인 어려움이었죠. 부정부패, 기근, 고위 관리들의 그 과도한 이윤 추구, 이런 것 때문에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백성들 사이 불만이 터지면서 또 그 와중에 성벽 재건이라는 공사는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이 컸습니다. 자, 이것을 느헤미야의 그 신실한 태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로 말미암아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봉합이 되었어요. 근데 한 파도가 지나가면 다시 파도가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모양의 파도가 밀려오듯이 이제는 외부적인 위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 그래서 내부적인 위험이 아니라 외부적인 음모가 굉장히 조밀하고 또 치밀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느헤미야를 향해서 공격을 해들어옵니다. 오늘 내용은 어쩌면 개인과 개인 대 싸움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모함보다는 이 공사의 가장 핵심인 느헤미야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적이 한 사람 느헤미야를 계속 공격합니다. 자, 이제 1절을 한번 볼까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1절이 소개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적들은 이제 성벽 공사가 다 빈틈없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적들은. 그런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제 공사가 사실 그렇게 마무리되긴 됐는데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무슨 일만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까? 이제 문짝을 다는 일만 남겨두면 공사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신경 쓰여질 일들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넘고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좋을까요, 나쁠까요? 차지다 보면 다 된 밥에 뭐 빠뜨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가시거나 귀찮은 일이 발생하면 느헤미 입장에서도 하등 좋을 게 없어요. 근데 결국은 아주 곤란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외부에로부터 어떤 유혹이 들어와요. 자, 그 유혹이 어떤 유혹인가 이제 보십시다. 2절.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앞을 보십시다. 결국 음모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든 이 공사를 마무리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거의 다 됐는데 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를 살해를 하자. 살해 음모가 꾸며진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산발랏이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이왕 이렇게 공사가 다 마무리되니까 이젠 할 수 없다. 자, 그럼 우리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자 해서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 쪽으로 불러냅니다. 근데 이것은 의도가 뭐냐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느헤미야가 간파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 가겠느냐 하매. 자, 앞을 보십시다. 아마도 일반 사람 같았으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기를 두들기다가 이때 만약에 내가 이 제의를 거절했다가 시끄러워지면 이제 공사 거의 다 됐는데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정치적으로 협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도자 입장에서 충분히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일이 한창 진행 중이라면 모르는데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말하자면 이제 마침표만 찍으면 되는데 지금 이런 음모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성가신 일이 발생해서는 안 좋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타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커져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거를 1절 거절합니다.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큰 역사를 마감하는 일을 앞두고 거기에 내 응할 수 없다 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기사 기억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길에 서지 아니하나이다. 기억하시죠? 이것은 시편 전체를 여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느헤미야는 오랜 세월 고국 땅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항상 그의 마음 한복판을 주장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삭혀갔고 그 꿈을 놓지 않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수천 년을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 각처 역사의 편린 속에 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독립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 꿈같은 기적도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 그리고 신앙교육의 계승이었어요.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수천 년 떠돌아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재건과 회복을 가능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거의 한 평생을 이방 땅에서 고위직을 자리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고향에 물론 임시로 돌아와 있지만 이런 위기 때마다 항상 그의 관점을 흔들림 없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정조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격장에 가서 사격을 해본 적이 있나요? 예, 저는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가다가 사격장에 가서 이제 실탄 사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탄 사격하면은 꽤 쾌감이 있어요. 근데 실탄 사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총을 쥔 손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수전증 있는 사람은 거의 오발탄이 많이 나죠. 표적판에 구멍이 하나도 없어. 막 사방으로 산탄이 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지금 내 서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흔들거리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런 굉장히 합리적인 제의에 넘어갈 법도 했는데 느헤미야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는 와중에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수의 세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끈질기냐면 거머리 같아요. 한 번 들이밀고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보냅니다. 자, 여기 몇 번까지 보내죠? 성경을 보십시다. 4절을 보십시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네 번씩이나 계속 그런 유혹과 합의를 도출해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항은 어땠습니까? 똑같은 대답으로 대응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러자 다섯 번째는 어떤 나쁜 짓을 하냐 하면 5절을 보세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그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앞을 보실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런 중요한 서신은 항상 파피루스에 적어서 봉해가지고 봉인을 찍어서 제3자가 볼 수 없도록 전달하는 게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 간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그 편지를 봉했다 그랬습니까? 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의도가 뭘까요? 이것은 소문을 내려는 나쁜 계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의 내용을 열어보게 함으로써 제3자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나쁜 소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론몰이와 여론작전을 쓴 겁니다. 말하자면 여론몰이를 의도해서 이 편지 안에다 내용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봉인하지 않았어요. 전달하는 자나 누구든지 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자,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보십시다. 5절, 6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어떤 글인가 볼까요?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고위직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 돌아와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가 돌아와서 이 유다 지역에 왕이 되려 하는구나,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도는데 네 의도가 그거냐, 그 편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용이 있습니다. 7절,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다의 왕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저거 자칭 자기가 메시아 노릇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을 이 글에다가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실질적인 국가의 왕이 되려는 의도가 있다. 두 번째는 종교적 이유를 들어서 저 느헤미야가 자기가 자칭 메시아 노릇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를 편지 내용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소문의 위기에 던져져 있으니까 평지로 나와서 우리랑 정치적인 협상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음모가 이 편지에 담아져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을 보세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결국 그들이 노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느헤미야 심중 속에 들통이 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왕의 두려움을 사게 해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에도 가장 잘 먹히는 주도적인 전략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매일 성경 순서에 시편 64편 순서였습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새벽에 성도들하고 나눴는데 사탄이 가장 주효적으로 즐겨 쓰는 전략이 뭐냐면 우리 속에 이 두려운 마음을 심는 거예요. 자, 근데 두려운 마음은 나쁜 겁니까? 아니면 있을 수 있는 마음입니까? 그건 있을 수 있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리적인 본성이 두려움이고 근심이에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아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 통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인류 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그 죄의 증상으로 나타났던 심정의 변화가 뭐냐면 이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죄지은 아담을,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고 찾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두려움은 타락하고 죄지은 인생에 처음 찾아온 상태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염려와 근심에 묶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의 증상이지만 그거는 어쩌면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과 그 근심을 캄벨 몰간의 이야기처럼 믿음이란 뭐냐?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서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주로 쓰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 속에 그 두려움을 자꾸 건드려요.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두렵게 만들어서 주저하게 만들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자꾸 상상하게 만들어요. 우리 뇌구조를 작용해서 그러다 보면 공황장애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공황장애 이제 앓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심각하더라고요. 막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심정이 막 몰려올 때는 진짜 못 앉아있고 막 뛰쳐나가고 그런다는 거죠. 실제 그런 분들도 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심해지면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그런 참 안타까운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자꾸 인간은 그런 사탄의 유혹에 두려움에 함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제일 필요한 게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세 번째가 뭐죠? 믿음의 역사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앞에 예상되는, 계산되는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아유, 내가 지금 뭐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준비된 것도 없는데, 저렇게 하면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산발랏이 게셈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렸던 그 묘수도 뭐냐면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여론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소문을 내서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그냥 그 두려움이란 동굴에서 질식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정말 지도자로서 달랐던 것은 뭘까요? 그 두려움을 이 사람인들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여기서도 자기가 그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간이 없는 사람 말고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 여러분 그 격투기 선수들 싸우는 거 보면 정말 무섭게 싸우죠. 그런데 그분들 인터뷰하는 기사를 읽어보세요. 그렇게 베테랑급의 격투기 선수일지라도 기자들이 물어보면 링에 올라갈 때 두렵대요. 맞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나 이 공포는 인간 본질상 떨쳐낼 수가 없는 숙명적 관계입니다. 우린 평생 이 두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핸들링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진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쏟아지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에게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그 기도를 돕던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모든 어둠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들의 심정을 짓누르고 있던 그 바윗돌 같은 근심, 염려, 걱정이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자, 이 전략은 실패하는 듯 보였습니다. 구절을 볼까요?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이후에 이제 2단계 전략에 들어갑니다. 사탄이 한 번 실패했다고 손 털고 에이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리고 물러나는 법 절대 없습니다. A 전략이 안 되면 B 전략으로 이제 접근하는데 10절을 보십시다. 이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략이었어요.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느헤미야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것도 음모였어요. 이렇게 일정한 장소를 은신처로 제공해서 그 장소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알려 살해하려는 음모였습니다. 이 사람은 뇌물을 받고 이 사주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것은 외소라는 것은 이렇게 정치 인물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지도자일지라도. 그런데 아, 내가 그 정도 중요한 인물이지 맞아. 내가 여기 숨어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런 다분히 교만하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이 사람의 그럴듯한 제의에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응했을 겁니다.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12절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삼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14절 다 같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삼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 제일 많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목적어가 뭡니까?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어요. 지도자 한 사람만 두려움의 철창 안에 가둬버리면 나머지 일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배짱이 좋아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담대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요, 자세이어야 합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덮쳐도 지도자가 그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휘청휘청하고 어쩌나 어쩌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 그 나라꼴이 끝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그 두렵게 하려는 적의 음모로부터 계속 일관되게 한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모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위기의 음모 때마다 그는 그 문제를 누구 앞으로 끌고 나갔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두려움을 내려놓는 태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도 이 기도 시간에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목장구름, 비바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위축시키고 나를 곤고하게 함, 이 두려움이 길어지고 짙어지다 보면 영적인 피로감이 오죠? 그러면 나머지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조용해요. 저 공동묘지 가보세요. 조용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욕 안 먹으려는 결벽증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죠. 욕을 먹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고 해야 될 일이고 가야 될 길이면 그냥 욕 먹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하나님의 결말 속에 모든 진상과 진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침 봤던 시편 64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64편을 다 펴입니다. 시편 64편 1절서부터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2절 다 같이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시작.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도다.
여기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변함이 없는 자. 느헤미야가 지금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과 끝이 똑같고 안과 밖이 똑같아요. 이 변함이 없는 자를 향해서 변함없이 원수의 세력도 그를 두려움의 철장에 가두려고 음모를 계속 시도하지 않습니까? 5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이 악인들도 서로 협조를 많이 해요.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빌라도하고 전혀 정적관계인 대제사장들이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불법 재판을 이루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원수들도 목적이 공동의 목적이 정해질 때는 협력을 합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남몰래 올무를 놓기로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의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도망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막 흩어지고 도망하면서 뭐가 흔들릴까요? 머리가 흔들려요. 자, 그러면서 9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마지막 절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딱 한 줄로 끝나요. 의인은. 의인은 여호와께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 자리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리가 되며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그분의 제단 아래 내려놓는 부르짖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십자가.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주신 말씀을 곰곰이 꼼꼼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의 전략은 하나예요. 우리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내재적인 그 두려움을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자꾸 떨어뜨려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죽을 텐데,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자멸하게 만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선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두려움, 염려, 근심, 한숨까지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이 죄악이 먼저 토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다며 기도합니다.